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10주 동안, 그러니까 두 달이 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서에 이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지금 무릎을 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적어도 3주 동안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하고 싶은데,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으면서 또 매번 데살로니가 전서만 나눌 수 없어서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여나 주일날 올 때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라고 하는 분이 느끼는 분이 계시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새해부터는 이제 본문을 바꿔서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내년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2월부터 제가 전할 말씀의 순서가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슬쩍 말씀해 주시면 제 스케줄을 보면서 제 설교 그 순서에다가 여러분의 제안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니까 전서고 두 번째 편지니까 후서가 되겠죠.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딴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 한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표현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전부 중요한,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림의 이름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 자체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있는 동안에도 또 늘 뭐가 올라가면 흔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의 폭력배들, 시장의 잡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죠.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복음을 충분히 전했어야 되는데 거기 핍박이 와서 내가 밤에 빠져나왔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라고 앞에서 편지 썼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전체를 뭉뚱그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습니다.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고, 그 교회도 바울 선생님을 보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쭉 써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남달랐는지, 아픈 손가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왔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인데, 그 교회가 잘 자랐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교회를 두고, 그 교인들을 두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찬사를 보내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 3절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1장 3절입니다. 제가 그 읽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꼬리표를 붙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함축하는 세 단어를 말하라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축하는 단어를 셋으로 말하라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수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소망은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새로운 세상이 있기에 또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영원히 살 예수님과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그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유전자처럼, 우리 DNA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로 이른 복음은 힘이 없다라고 했어요. 머리에서 뱅뱅 돌면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방송국 하면 KBS, MBC, TBC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없어지고 통폐합이 되고 KBS2가 된 다음에 90년도부터 SBS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다른 방송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개인 방송 천지입니다. 유튜브를 열고 저도 하시용 방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찬비교회 방송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막 제가 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제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가짜 같은 얘기를 더 많이 하면 사람들이 제 말을 더 많이 듣고 1,000명, 2,000명, 2만명이 되면 저는 제 구좌로 샌브루노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돈을 넣어줄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갖고도 말이죠. 해석하는 방식이나 풀이하는 것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꿋꿋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한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다이내믹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뎌내는 것도 힘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강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리여리한데 그 내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넘어지면 말없이 툭툭 털고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힘이죠.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중간에 우리 위에 성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큰 확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나무로 치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샌프란에 우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12시부터 비가 올 확률이 100%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바람이나 폭우가 자주 찾아옵니다. 이 샌프란의 나무들이 모래 위에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않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나무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뿌리가 뽑혀지는데 이렇게 뽑혀지지 길게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가뭄이 찾아와도 그 뿌리가 물을 쭉 찾아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 물을 찾아내면서 뿌리로부터 위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굳게 자랄 수 있습니다. 확신은 무엇인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린 신앙의 가문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를 쭉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뭔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모태신앙. 나는 못해요.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전통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은근히 강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셨습니까? 나는 누가 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분히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에게 큰 확신을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능력, 성령, 확신 또 세 가지네요. 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DN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에 의해서 두 번째 세트.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의 DNA 세 가지, 세 번째 세트를 살펴보는데 우리 5장 16절,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알고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능력, 성령, 확신 똑같이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가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합니다. 근데 왜 부담이 됩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이번에 앞에 꼬리표가 붙어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맨정신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고 앞길이 막막하고 슬픈 일이 생기는데 씩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다닌다. 그것도 맨정신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게다가 기쁨은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요, 내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종종 우울해지시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지 알면서 의지가 달리 뚝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기쁠 때가 있죠. 내가 조금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뻐해야 되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춤을 춥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막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저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쁨과 행복이란, 다음 화면인데요. 다음 화면입니다. 기쁨과 행복이란 수도꼭지처럼 우리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기뻐지고 저렇게 하면 슬퍼지고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내 마음인데도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 오늘 말씀이 주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인가?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기쁨의 대상이 다르고 기쁨이 임하는 원천이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제가 읽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고 안 돼서 마음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곧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지 감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고 슬슬 웃으며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과 이유가 달라요. 시편 95편 1절인데 또 제가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기뻐하는 것이죠. 이 시편 95편 1편은 예배 상황입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그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어디다 적용을 하냐 하면 사업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직장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학업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업이 늘 좋을 수 없습니다. 직장이 늘 좋을 수 없습니다. 학업이 늘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애플 맞았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있으라고 말이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잘못된 것에 적용하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엉뚱하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도 않지만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힘들게 하는데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때는 힘들어하고요. 그때는 힘들어하고요. 또 슬플 때는 슬퍼하고요. 또 그때는 울고요. 의기소침해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도 주 안에 있으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도하면서 한번 예상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마음은 힘든데 주 안에 있으면 저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힘든 마음을 이렇게 힘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미소를 짓게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힘든 신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위선적으로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어짐 없는 기도입니다. On and off가 없이 기도가 쭉 이어지는 것을 두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달 속회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첫째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숨을 쉽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를 끙끙 매면서도 연구하면서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둘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지에 나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밥은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먹고 있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꼬박꼬박 먹고 있니?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니? 똑같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문드문 기도하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 이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매일같이 저녁 10시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저녁 10시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녁 10시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찬빛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외마디라도 기도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잘 먹으면 건강하듯이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셋째는 뭔가 하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 기도했을 때, 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기도 말고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기도 말고 다른 것들이 생각난다면 이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일이 잘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기도를 쉬고 말았습니다. 오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힘들 때 기도로 풀어야 하는데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들고 깜깜함이 닥쳤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기도의 끈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조금 쉽습니다. 조금 제일 어려우고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다짐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조금 비교적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저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다음 화면입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면 행복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만큼 있으면 행복도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감사 속에 실망이 자랄 수 없다. 감사와 실망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실망되는 상황에도 감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악한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우리 앞에 틈타지 못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불평입니다. 불평입니다. 투덜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저도 찔리죠. 안 찔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불평했어요. 사람 대해 불평하고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투덜댔습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남을 탓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 습관이 인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품이 되면 우리 자신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미국에 사는 것이 훨씬 감사의 사람이 되기에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서비스하는 분들이 많이 하지, 보통은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는 땡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You are welcome을 할 때도 땡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에 참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유니스 샌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896년부터 2011년까지 자그마치 114년 195일을 사셨습니다. 엄청 사셨어요. 참고로 지금 호적이라든가 기록이 가능한 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 누군가 해보니까 122년 164일을 사신 프랑스 분이 계십니다. 1875년부터 1997년까지 사셨습니다. 대개는 쭉 사신 분이 위키피디아에 쭉 나오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대개는 114년을 사신 분들이 거의 고령자 중에 많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114년과 122년의 기록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현재 114년 이상을 사신 분이 몇 명이냐면 제 자료에 의하면 네 분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신 겁니다. 대단하죠. 이 유니스 샌버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세계에서 최고령이셨어요. 이분이 출석하신 그 텍사스의 잭슨빌의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114세 생신을 했습니다. 마지막 생일잔치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 샌본 여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대요.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특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 114년을 사는 동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아무리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망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거울 앞에 있을 때마다 114년 제가 사진을 갖고 올라가 그랬는데 114 된 이분의 사진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지는 않아서 제가 사진을 안 띄웠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을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궁상맞은 내 얼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자세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사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적어도 114년을 살 수 있는 비결, 장수 비결을 오늘 배우셨으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114년을 너끈히 사시고 이 자리에서 114년 장수 잔치를 하시고 똑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니스 샌본의 말을 들은 이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특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부터 즐겁고 행복한 순간까지 365일이 그냥 비빔밥처럼 섞여 있습니다. 아쉽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는요 정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아주 메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두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이 그랬듯이 우리 예배 속에 감사가 넘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 화면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이 과거고요. 소망이 미래입니다. 사랑이 현재입니다. 사랑으로 과거와 미래를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능력, 성령, 확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트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세트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DNA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올해 남은 며칠 이 세 가지 세트를 우리 안에 장착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쉽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그 속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